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6일 전화 통화를 하고 다가올 북한과의 관여를 준비하기 위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두 정상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최근 진전 사안들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했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 세 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45분 동안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해서 한반도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미북과 북일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돕기로 약속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통화에서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평양 선언을 언급하며 남북과 미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이미 합의한 한국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다음 달 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명에서 40명의 자문단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임종석 실장은 정상회담 기간에 대해 판문점에서 하기 때문에 당일 회담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스톡홀름에서 스테판 레벤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레벤 총리 대변인은 오늘 AP통신의 면담을 확인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레벤 총리는 앞서 스웨덴 뉴스통신사인 TT에 스웨덴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어제 스웨덴에 도착한 뒤 마르코트 발스트롬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다시 만났습니다. 스웨덴 관리들은 여러 언론에 두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아직 리 외무상의 방문 결과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스웨덴 관리들은 리 외무상이 오늘 출국하려던 애초 계획과 달리 18일까지 스웨덴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운 동구타 지역에 공습을 가해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단체들은 최대 2만 명이 동구타를 탈출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오늘 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동구타는 2012년 이후 반군이 장악해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대부분의 지역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폭격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수천 명이 피란길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터키군이 오늘 시리아 북부 도시 아프린에 폭격을 가해 18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아프린에서 폭격을 피해 지금까지 주민 3만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일본에서 주인 없는 땅과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의 면적이 일본 국토의 11%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 빈집이 무너지거나 방치돼 수리를 하려고 해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 복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등기 조사를 해보면 100여 년 전에 등기 이전을 한 게 마지막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던 일본의 부동산, 왜 이렇게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돼버린 걸까요? 바로 경기 침체와 함께 찾아온 초고령화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고 또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집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2040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홋카이도 면적만큼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주인을 찾기 힘든 땅과 집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5도로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 흥겨운 노래로 아침을 깨워볼까요? 내가 사는 동네 볼티모어가 나의 멋진 모습에 언젠가 놀라게 될 거라고 노래하는 니키 블란스키의 Good Morning Baltimor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에서 오는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점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조 상품과 불량품을 엄중 단속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항공업계들이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조종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대선이 실시되는군요.
네, 6년 임기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요일인 오는 18일에 진행됩니다. 푸틴 현 대통령이 다시 입후보했고요. 이 밖에 7명의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보가 3명뿐이었던 지난 2012년의 대선에 비하면 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8명으로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례적으로 후보도 많고 또 최근 러시아가 여러 가지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대선 과정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8명의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알아보고 가죠.
네, 주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요. 우선 러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인 크세니아 소브착. 올해 불과 36살인데요. 이 방송인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또 제1야당인 공산당이 공천한 파벨 그루디닌, 집단 농장장, 그리고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 노프스키 대표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판세는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 재선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현지에서는 물론이고요. 외신들도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이었자 러시아 최대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이 전과 문제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과연 몇 퍼센트 득표율로 재선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기는 건 확실해 보이고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문제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0-70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투표율 70%에 득표율 70%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임기 국정 운영에 동력을 삼자는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부치오미 이달 초에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69%가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후보 7명은 모두 10%에 못 미치는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재선되면 네 번째 임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보리스 엘친 대통령 사임으로 권한 대행이 된 직후에 첫 대선에서 이겨서 이듬해 공식 취임했고요. 2004년에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에 다시 대통령이 된 거니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4선입니다.
네.
네, 집권 1, 2기 당시에 4년이었던 대통령 임기가 지금은 6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예, 4년 임기 두 번. 6년 임기 두 번, 총 2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현대사에서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되는 건데요. 그보다 오래 집권했던 사람은 1, 2차 대전과 한국전쟁 기간까지 30년 이상 통치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뿐입니다.
예. 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이 포위를 당했다는 이런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시대 미국에 맞서서 이른바 양강구도를 이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인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했고 그게 바로 푸틴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측의 제재가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5일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해킹 등으로 개입한 러시아인 5명 그리고 단체 5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요. 전날에는 영국 정부가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 인력 23명을 추방하는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 네 나라가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모조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열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본회의에서 위조, 불완전, 불량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엄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을 적극 단속해 처벌하는 계획을 내놨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16일 전했습니다.
예, 이 전인대에서 논의한 이 관련 의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중국 최대의 주류 업체인데요. 구이저우 마오타이 부경 총리인 장더친 인민대표가 지금 시중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가짜 마오타이 술병이 넘쳐나고 있다고 이 전인대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조 지폐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만큼의 노력을 이 가짜 상품 단속에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총리의 방침에 따라서 공상총국은 즉각 신고 접수 등을 위한 전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중국에서는 가짜 상품을 만들고 또 파는 일이 참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현지 일부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중국을 이른바 카피의 천국, 이 복제품의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예, 가짜나 또는 비슷하게 만드는 대상도 아주 다양해서요. 작은 손가방이나 손목시계, 옷, 가전제품에서부터 무려 자동차까지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죠.
네, 청바지를 비롯한 옷가지를 만드는 미국 회사인 리바이스가 중국 업체의 복제품 제조에 맞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주요 경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리바이스 측은 차이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등 중국 업체 두 곳이 이 청바지 디자인을 베껴 만들어 팔았다고 소장에 적었는데요. 리바이스의 상징인 이 뒷주머니에 곡선 자수를 똑같이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리바이스 측은 이 가짜 상품을 전량 폐기하고 4만 7천 달러 이 피해 보상금을 내는 한편 현지 지식재산권 발행물에 업체의 이름을 올릴 걸 해당 중국 기업들에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 회사가 소송까지 냈는데 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고 이 미국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두 갈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 기술 이전 요구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중국의 업체들이 미국 기업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베껴 만들거나 첨단 기술을 도용하는 일이 많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런 불공정 행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무역 대표부는 중국이 수출하는 위조 상품 등으로 인한 지식 재산권 침해 규모가 연간 무려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대표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중국의 지식 재산권 절취가 매년 미국의 수백만 달러,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미 무역 대표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실태 등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요, 그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해당 분야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이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국인 조종사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해 중국의 민영 항공사들이 채용한 외국인 기장은 1,332명으로 2016년보다 무려 3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중국 민영 항공국이 이번 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외국인 기장들은 모두 56개국 출신이었는데 그중에 한국 출신 기장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한국 출신 기장 몇 명이나 됩니까?
네, 307명으로 전체 외국인 기장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브라질, 미국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항공사 기장들 가운데 외국 출신 기장의 비율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서 2015년에 4.5%에서 지난해에는 8.2%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 이 외국인 기장들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46살에서 52살 사이가 약 540명으로 전체 외국인 기장의 40%가 넘었고요. 28살에서 30살 사이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민용 항공국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조종사들이 중국의 민간 항공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각 항공사들은 이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외국인 조종사들이 중국 항공사로 대거 진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현재 중국은 민간 항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조종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 조종사들에게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한 중남미 출신의 기장은 자국 항공사에서 받던 보수보다 5배 이상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서 보수 면에서 중국이 단연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델타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에서 최고 경력을 갖춘 조종사들이 받는 보수보다도 중국이 훨씬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급성장하고 있는 항공시장의 추세를 따르려면 뭐 외국인 조종사 채용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도 자체적으로 좀 조종사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난해 말에 중국은 약 5만 6천 명에게 이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서 10%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종사 수 증가가 항공시장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조종사 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민영항공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종사는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해서 3만 6천여 명에 달했고요. 이 중에 여성은 7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국의 항공업계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요?
맞습니다. 미국 보잉사는 앞으로 중국의 민간 항공산업 규모가 향후 20년 동안 3배나 더 커질 걸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무인기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데요. 이에 따라서 무인기 자격증 발급도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중국 민용항공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무인기 자격증 발급 건수가 2만 4천여 건으로 2015년에 비해서 10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과 강요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경질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트럼프 기업에 러시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 FDA가 담배 니코틴 함유량을 낮추는 규정을 사전 공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경질된 이후 대규모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란 말이 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15일 주목되는 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인사 개편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ut there'll always be change, and I think you want to see change. And I want to also see different ideas. Larry Kudlow just came.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면서도 항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인사 개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15일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경질될 것이란 보도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이 백악관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메스터 보좌관을 경질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네.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경질 대상에 포함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일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핵 문제 등 몇몇 현안에서 견해 차이가 큰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감을 주지 않고 맥메스터 보좌관을 경질할 방법과 시기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젯밤 인터넷 트위터에 이 보도하고는 달리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백악관 안보 진영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맥메스터 보좌관은 현역 군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맥메스터 보좌관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예. 자, 이 맥메스터 보좌관 외에도 백악관 참모와 강요 중에 이 경질설이 흘러나오는 사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벤 칼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그리고 데이비드 썰킨 보훈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은 이미 경질된 틸러스 국무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각료죠.
맞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에서 스스로 빠짐으로써 결국 특검이 구성되는 실마리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공개적으로 세션스 장관을 자주 비난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켈리 비서실장은 왜 경질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리 말을 인용해서 켈리 비서실장의 잦은 직언이 트럼프의 대통령을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한 이견으로 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함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칼슨 장관과 썰킨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또 이유는 뭘까요?
다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칼슨 장관은 3만 달러가 넘는 만찬용 식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고요. 썰킨 장관은 출장길에 아내를 데려가 관광을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또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도 경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대규모 인적 개편에 대한 이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인사 개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As you move through an administration, you have different priorities that you're focused on and different people that are going to lead those efforts.
네, 대통령이 참모나 강요에 항상 가장 적절한 사람을 기용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인적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15일 주목되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뮬러 특검이 최근 트럼프 기업에 러시아나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다른 항목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자, 트럼프 기업 어떤 회사입니까?
네, 부동산 개발 회사로 운영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소유입니다.
예, 특검이 트럼프 기업에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특검 요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진영의 정치 활동에서 외국 자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 측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트럼프 기업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특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대선 전후에 트럼프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개인 회사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회사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7월이었죠. 이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특검이 자기 회사까지 조사하는 것은 레드라인, 즉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특검이 이번에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자, 이날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트럼프 기업 측은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질문은 트럼프 기업 쪽에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뮬러 특검에 기소된 폴 매너포트 씨가 이 법원에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죠.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없는 혐의로 자신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기각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진영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일했었는데요. 이 돈 세탁과 금융 사기 혐의로 뮬러 특검에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배와 관련해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16일 FDA가 연방 관보에 사전 공고한 규정인데요.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담배를 규제하는 권한이 FDA에 있는 모양이네요.
네, 지난 2009년에 마련된 담배 통제법에 근거한 권한인데요. 하지만 이 담배를 전면 금지할 권한이 FDA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FDA가 니코틴 함량을 줄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니코틴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함량을 낮추면 중독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중독성이 줄면 결국 담배를 끊는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스콧 고틀리브 FDA 국장은 15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와 이 조처가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담배를 끊기 힘든 게 바로 이 중독성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니코틴이 직접 건강에 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보다는 이 니코틴 탓에 담배에 중독돼서 이 담배에 들어있는 다른 유해물질들을 많이 들이마시는 게 치명적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8만 명이 담배와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하고요. 약 3천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FDA가 이 니코틴 함량을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정확한 수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FDA 측은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해 담배 한 개비당 0.3mg에서 0.5mg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팔리는 담배에는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네, 대개 1.1mg에서 1.7m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폭 낮추는 건데, 자, 이 FDA가 언급한 수준으로 니코틴을 줄이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네, FDA는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함유량을 0.4mg으로 줄이면 이 한 해에만 500만 명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FDA는 또 2100년까지 현재 15% 정도인 성인 흡연율이 1.4%까지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FDA의 계획에 대한 이 외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연운동 진영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담배 회사 쪽에서도 지지한다는 논평이 나왔는데요.
네.
대형 담배 제조 회사죠. 필립 모리스 측은 FDA 발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FDA 규정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90일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시기는 추후에 결정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당신의 눈은 내게 꿈을 주었어요. 내 눈을 멀게 했어요 라고 노래하는 밥 오알치의 에보니 아이즈 들어보시죠.
가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조처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유럽연합, 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무역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이 가운데 수입세에 해당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We want a lot of steel coming into our country, but we want it to be fair, and we want our workers to be protected, and we want, frankly, our companies to be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조처가 미국 국내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방법에 따른 관세 분류.
관세를 부과할 때는 대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입 가격의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의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종가세,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 밖에 종량세와 종가세 두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듀티프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듀티프리는 영어 말 그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선이 있는 공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른바 듀티프리 상점에서는 관세가 붙지 않은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관세의 역사.
관세는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에서도 통행료나 시설 이용료 같은 초기 형태의 관세를 볼 수 있었고 중세에 들어서도 관세 성격의 세금이 존재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서양 국가들의 관세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습니다. 식민지 개척을 통해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자유무역이 확산함에 따라 관세 장벽이 무너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관세무역 일반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등 자유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미국도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몇몇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열띤 논쟁.
관세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국가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관세로 외국 상품과의 경쟁이 없어지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나 혁신이 둔화되고 자국 소비자들이 관세가 붙은 비싼 외국산 상품이나 질이 떨어지는 국산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세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무역 협정을 통한 관세 철폐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계층을 어려운 처지로 내몬다고 지적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국가 고유의 권한인데 관세를 제한하거나 없애는 협정이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뿐더러 관세 보호막이 없어 경쟁력이 사라지는 산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월 8일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Other countries have added production capacity that far exceeds demand and flooded the world market with cheap metal that is subsidized by foreign governments, creating jobs for their country.
다른 나라들이 수요 이상으로 상품을 만들어낸 뒤 보조금을 지급해 값싸게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와 수입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등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무역 확장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 이후 해당 사례가 모두 28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1986년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기계 공급 품목의 수입을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보복 관세, 무역 전쟁의 서곡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자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유럽연합 EU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U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EU는 지난해 철강 62억 달러어치, 그리고 알루미늄 11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발표되자 세실리아 말롬스트롬 EU 통산당당 집행위원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list, there are steel products, there are industrial products, and there are agricultural products. Certain types of bourbon is indeed on the list.
WTO 제소나 보복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도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치 않으며 무역 전쟁은 전 세계의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호주가 미국의 보복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부과가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어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마이크 폼페어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올해 53세인 폼페어 지명자는 3선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로 불리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유럽에서 기갑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 뒤 하버드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법률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 입성 전 항공 부품 회사와 유전 장비 공급 회사를 세우기도 했던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 2010년 공화당의 거물급 기부자인 코흐 형제의 지원을 받아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하원에 들어가 정보위원회에서 활약했고 리비아 벵가지 소재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의회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와 국가안보국 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CIA가 테러 용의자들에게 수행한 물고문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미국 보스턴에서 테러가 난 뒤에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테러를 조장한다고 발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청문회장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공화당 경선에서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했지만 루비오 후보가 낙마하자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고 곧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동맹자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폼페이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지명자와는 처음부터 잘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폼페이오 지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향을 근거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경한 기조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상원 임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국무장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관세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시간 나면 연락해. 일 끝나고 놀고 싶으면 얘기해 같은 누군가에게 연락 달라고 할 때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쓰이는데요. 이 표현, 미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slang, 은어로 알아볼까요?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Hit me 라고 하면 날 때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연락해, 만나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no plans this weekend, so hit me up whenever you're free. 이번 주 계획 없으니까 시간 나면 연락 줘. Feel free to hit me up whenever you want to. 연락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 Hey, I'm a little busy right now. Can you hit me up a little later? 지금 좀 바쁜데 좀 나중에 연락 줄 수 있어?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오늘은 hit me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라크 군대와 시리아 민주군, 연합군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와 싸워 이들을 장악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구심점을 잃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네이든 세일스 대테러 조정관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이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세일스 조정관은 하지만 살벌하고 치명적인 IS의 이념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IS처럼 무고한 사람과 어린이들,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는 쇠락했지만 아직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런 부도덕한 테러 집단을 영구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IS와 제휴한 개인 7명과 7개 집단을 미 행정명령에 근거해 국제특별테러분자, 이민국적법 219조에 따라 외국 테러 조직으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7개 집단은 IS 서아프리카, IS 소말리아, IS 이집트, IS 방글라데시, IS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극단주의 단체 마우테 반군, 튀니지의 이슬람 과격 세력인 준드 알 칼리파입니다. 또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두 명은 IS 소말리아의 두목인 마하드 모아림, IS 서아프리카를 이끄는 아두무삽 알 바르나위입니다. 세일즈 조정관은 이들 테러 분자와 집단이 전 세계 곳곳에서 IS의 유혈 캠페인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IS 이집트는 지난 2016년 카이로의 기독교 분파인 콥트교 교회에 폭탄 공격을 가해 28명이 숨졌습니다. IS 방글라데시는 수도 다카의 외교가에 있는 홀리 아티산 베이커리 식당을 공격해 22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조직 마우테는 2016년 다바오 시장에 폭탄 테러를 가해 1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이번을 포함해 IS와 제휴한 총 15개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세일즈 조정관은 미국이 이런 집단과 개인을 특별 테러 단체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IS의 연결망을 조정해 IS 소탕 캠페인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 테러 집단 지정은 IS의 테러 공격에 필요한 자금줄도 차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일즈 조정관은 테러범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폭탄 구입 비용을 제공하는 배후 세력까지 소탕하기 위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 경기, 그리고 야구와 풋볼 같은 미국의 스포츠 소식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평창!
주간 스포츠 세상. 한 주간 펼쳐진 스포츠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